네, 복된 주일입니다. 원근 각처에서 함께 주님께 예배하기 위하여 모이신 여러분들을 진심으로 환영합니다. 제가 영어 예배를 지금 인도하고 있는데 어떤 분께서 이렇게 질문하셨습니다. 아, 목사님은 어떻게 영어를 배우셨습니까? 제가 영어를 배운 것은 중학교 때 처음으로 배웠습니다. 중학교 다닐 때 저희 중학교 영어 선생님께서 사용하신 방법이 바로 팝송을 듣게 하는 것이었습니다. 팝송, 저는 처음으로 그때 중학교 1학년 때 팝송을 듣게 되었고 뜻도 모르면서 열심히 영어 가사를 받아 적고 또 외우고 따라 불렀습니다. 가사 내용을 이제 독해하면서도 그걸 이제 따라 부르면서도 그것이 진정 무엇을 의미하는지에 대해서는 잘 몰랐던 것 같습니다. 대부분의 팝송 노래들이 그렇듯이 그 가사 내용은 남녀가 처음 만나서 느끼는 설레임이나 또는 사랑하면서 느끼는 그 행복한 순간들 또는 견딜 수 없이 아프고 괴로운 심정. 중학교 1학년짜리가 뭘 알겠습니까? 아무것도 모르고 열심히 따라 불렀죠. 그 가사들의 진정한 의미, 진실된 의미를 깨닫기까지 그 가사들의 정말 진정으로 공감하기까지는 조금 시간이 걸렸습니다. 제 자신이 그런 상황에 직접 처했을 때야 그 표현들이 어떠한 것이라는 것을 깨달을 수 있었고 진심으로 공감할 수 있었습니다. 저희들이 몇 주간 살펴보고 있는 시편도 노래 가사인 것입니다. 시편 저자는 어떠한 특별한 상황에서 자신의 심정을 시편으로 표현한 것입니다. 따라서 시편의 의미, 이 저희들이 읽은 성경 말씀의 의미를 제대로 이해하기 위해서는 시편 저자가 처해 있는 상황을 바르게 이해할 수 있어야 됩니다. 그래야지만 진정한 교감, 진정한 공감이 가능한 것입니다. 저희들이 오늘 시편 51편을 함께 읽었습니다. 시편 51편 성경을 보시면 이게 부제처럼 시편에 설명이 달려 있습니다. 1절 위에 그 설명이 달려 있죠. 뭐라고 되어 있습니까? 다윗의 시, 그죠? 인도자를 따라 부르는 노래. 그 다음에 이 시를 썼을 때 다윗의 상황에 대해서 설명하고 있는 것입니다. 뭐라고 되어 있습니까? 다윗이 밧세바와 동침한 후 선지자 나단이 그에게 왔을 때. 다윗이 밧세바와 동침한 후 선지자 나단이 그에게 왔을 때라는 간략한 설명이 되어 있습니다. 저희들이 구약을 잘 알지 못한다면 다윗이 누구인지도 알지 못하고 그렇죠? 그 다윗의 그 사건을 알지 못한다면 그것을 잘 이해할 수 없을 것입니다. 무슨 일이 있었습니까? 다윗 왕이 그렇죠? 다른 사람의 아내와 간음을 저질렀습니다. 뿐만 아니라 자신의 죄를 가리고자 그 밧세바의 남편인 우리아를 전장으로 내몰아 죽게 만들었습니다. 아무도 모를 일인데, 아무도 모를 일인데 나단 선지자가 찾아오는 것입니다. 그리고는 공개적으로 다윗 왕을 꾸짖습니다. 어떻게 당신이 그럴 수 있습니까? 그 책망을 듣고 난 다음에 다윗이 괴로워하면서 쓴 시편이 바로 시편 51편인 것입니다. 그렇게 되면 여러분 제가 아까 뭐라고 그랬습니까? 이 시편을 잘 이해하려고 하면 이 시편 저자의 상황을 이해해야 되고 공감을 할 수 있어야 할 것입니다. 그런데 여러분들 지금 대부분의 표정이 그렇듯이 저는 다윗 왕과 다른 것 같은데요. 그렇죠? 저는 다윗 왕과 같이 간음죄 혹은 살인죄를 지은 적이 없는데요. 어떻게 제가 이 참의 시와 공감을 할 수 있겠습니까? 제가 어떻게 이 교훈을 받을 수 있겠습니까? 마치 아직 사랑을 해본 적이 없는 어린 학생이 팝송을 따라 부르는 것처럼 잘 이해하기 어려운 것처럼 느껴집니다. 하지만 우리의 상황은 절대로 다윗 왕의 상황과 별반 다르지 않다는 것을 말씀드리고자 합니다. 예수님께서는 마태복음 5장에서 산상수훈에서 다음과 같이 말씀하십니다. 살인하는 사람은 다름이 아니라 자신의 마음에 다른 사람을 향하여 미워하는 마음이 있다면 그 사람이 바로 살인한 자다. 그러면 여러분들의 마음이 조금 바뀌실 것입니다. 우리 가운데 과연 누가 다른 사람을 향하여 미워하는 마음, 시기하는 마음, 질투한 마음을 가지지 않은 자가 있겠습니까? 또한 가늠한 사람은 다른 사람이 아니라 다른 사람을 향하여 음욕을 품은 자가, 그렇죠? 음욕을 품은 자가 그 마음에 이미 가늠한 자이다라고 예수님께서 말씀하신 것입니다. 과연 우리 중 누가 그 죄로부터 자유로울 수 있겠습니까? 그럼 다시 묻겠습니다. 가늠죄와 살인죄를 저지른 다윗과 우리와 크게 다릅니까? 예수님께서는 이 두 가지 죄만 예로 드셨지만 그것에 비추어 저희들이 알 수 있는 것은 하나님의 기준에서 보는 죄인과 우리들이 표면적으로 판단하는 죄인과는 차이가 있다는 것입니다. 인생 중 어느 누구도 하나님의 눈에서는 의로운 자가 없는 것입니다. 우리 모두는 죄 가운데 태어났고 죄 가운데 죽을 수밖에 없는 죄인인 것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그런 상황을 이해하고 우리의 상황을 이해한 다음에 시편 51편을 함께 살펴보겠습니다. 그리고 시편 51편을 통하여서 오늘 시편 저자 다윗이 깨달았던 그 교훈을 함께 고민해보고자 합니다. 오늘 시편 저자의 상황은 어떠합니까? 오늘은 지금까지 저희들이 살펴본 참회시들은 자신의 몸의 고통을 호소하는 것이었습니다. 오늘은 다윗은 자신이 무척 더러워진 상황이라고 표현을 합니다. 2절을 살펴보겠습니다. 나의 죄악을 맑게 씻으시며 나의 죄를 깨끗이 제하소서. 7절도 보겠습니다. 우슬초로 나를 정결하게 하소서. 내가 정하리이다. 나의 죄를 씻어주소서. 내가 눈보다 희리이다. 다윗은 자신의 상황을 마치 더럽고 오염된 상황으로 묘사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씻지 아니하면, 정결케 되지 아니하면 견딜 수 없는 그런 상황처럼 다윗은 자신의 상황을 묘사하고 있는 것입니다. 또한 다른 참회시처럼 시편 저자는 자신의 육체가 무척 피곤하고 피로한 상황이라고 묘사합니다. 8절입니다. 주께서 꺾으신 뼈들도 즐거워하게 하소서. 그는 지금 자신의 상태가 뼈가 꺾어진 상황이라고 얘기하고 있습니다. 다른 시편에서 또 다윗은 자신의 뼈가 아프다고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왜 이런 표현을 할까요? 왜 다윗은 자신의 뼈가 아프고 자신의 뼈가 꺾였다고 표현을 합니까? 다른 사람들은 몰라도 한국 사람들은 이것을 잘 이해할 수 있을 것입니다. 왜냐하면 한국 사람들의 표현 중에서는 정말 아프다. 그럼 뭐라고 얘기합니까? 자, 뼛속까지. 그렇죠? 그 표현이 있죠. 이번에 독감 걸리신 분들은 다 한 번씩 느껴봤을 그런 것입니다. 뼛속까지 아프다. 뼈마디가 쑤신다. 그런 표현이 어떤 것입니까? 그냥 살짝 아픈 겁니까? 정말 아픈 것입니까? 정말 아픈 것이죠. 그렇죠? 다윗이 이렇게 표현한 것은 자신의 속까지 정말 아프다는 것을 묘사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런데 다윗은 자신의 뼈가 꺾인 것처럼 아프다고 얘기하는 것은 얘기하고 있는데 특이한 것은 누구 때문에 자신의 뼈가 꺾였다고 얘기합니까? 8절 함께 같이 보도록 하겠습니다. 내게 즐겁고 기쁜 소리를 들려주시사 주께서 꺾으신 뼈들도 즐거워하게 하소서. 자, 누가 다윗의 뼈를 꺾었습니까? 주께서. 잘 이해 안 되시죠? 아, 주님께서는 고치시는 분 아닙니까? 주님께서는 상한 것을 싸매시는 분 아닙니까? 주님께서는 꺾어진 것을 다시 붙여주시는 분 아니십니까? 치료와 회복의 하나님 아니십니까? 근데 왜 다윗은 오늘 이 본문에서 주께서 자신의 뼈를 꺾으신 분으로 묘사하는 것입니까? 왜 하나님께서는 자신의 사랑하는 백성을 이렇게 대하시는 것입니까? 그것은 사랑하는 백성들을 향한 하나님의 은혜의 방법이기 때문입니다. 자신의 사랑하는 백성들이 죄를 짓고 죄 가운데서 그것을 깨닫지 못할 때에는 하나님께서는 그 사랑하는 백성들의 뼈를 꺾어서라도 자신에게 돌이키시는 분이시기 때문입니다. 지난주에 저희들이 살펴봤던 38편 2절에서 다음과 같은 묘사가 나오죠. 주의 화살이 나를 찌르고 주의 손이 나를 심히 누르시나이다. 적들이 쏜 화살이 아니라 바로 하나님 당신께서 쏘신 화살이 나를 이토록 고통스럽게 하는 것입니다. 이처럼 시편 저자 오늘 다윗이 시편 51편에서 경험하고 있는 모든 고통 그리고 그가 느끼는 그 죄책감 그 모든 것은 하나님께서 자신의 백성들을 향해 주시는 회개의 기회인 것입니다. 다윗은 나단 선지자가 찾아와서 책망하기 전까지는 그 죄를 하나님 앞에서 숨기려 하였습니다. 그러나 책망을 듣고 난 후에 참을 수 없는 고통과 괴로움을 통해 그는 하나님께로 돌아오게 되었습니다. 그리고 이제 그는 자신의 죄를 주님 앞에 아뢰는 것입니다. 그것이 3절부터 5절입니다. 3절부터 5절 함께 읽도록 하겠습니다. 무릇 나는 내 죄가를 아오니 내 죄가 항상 내 앞에 있나이다. 내가 주께만 범죄하여 주의 목전에 악을 행하였사오니 주께서 말씀하실 때에 의로우시다 하고 주께서 심판하실 때에 순전하시다 하리이다. 내가 죄악 중에서 출생하였으며 어머니가 죄 중에서 나를 잉태하였나이다. 다윗은 자신의 죄를 하나님 앞에 아뢰면서 자신이 늘 죄와 가까이 있다고 고백하고 있습니다. 내 죄가 항상 내 앞에 있나이다. 더 나아가 다윗은 자신의 이런 형편을 내가 죄악 중에서 출생하였다라고 얘기합니다. 내 어머니가 죄 중에서 나를 잉태하였다. 자, 여러분 이런 표현들만 보면 아, 다윗은 정말 악한 악당인가 보다. 정말 나쁜 사람인가 보다라고 생각할 수 있습니다. 그렇죠? 어떻게 아직 태어나지도 않은 아기가 죄 가운데 잉태되었고 아직 이제 막 태어난 그 어린아이가 죄 가운데 있다고 말할 수 있습니까? 하지만 다윗이 지금 묘사하고 있는 것은 비단 다윗에게만 해당하는 것이 아닙니다. 다시 말씀드리지만 우리 모두가 여기에 해당하는 것입니다. 다윗이 정말 신랄하게 비판하고 있는 것은 정말 신랄하게 묘사하고 있는 것은 죄 가운데 태어나서 평생토록 죄만 짓고 살다가 죄 가운데서 죽을 수밖에 없는 인생의 어떤 그 운명을 이야기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 허무한 인생을 이야기하고 있는 것입니다. 굳이 원죄의 교리를 언급하지 않더라도 오늘 다윗은 어느 누구도 해결할 수 있는 죄 문제 어느 누구도 풀 수 없는 그 문제 때문에 평생 죄에게 종노릇하다 사라지는 그 인생의 허무함을 이렇게 묘사하고 있는 것입니다. 놀라운 통찰력입니다. 그런 인생이기에 항상 자신 앞에 죄가 있는 그런 인생이기에 뭘 할 수 있겠습니까? 다윗은 주님께 간구합니다. 2절, 그것이 2절과 7절입니다. 주님, 나의 죄악을 씻어주소서. 나의 죄를 깨끗이 제하소서. 나를 정결하게 하소서. 나의 죄를 씻어주소서. 오직 주님께서 자신이 당면하고 있는 이 죄 문제를 해결할 수 있다고 고백하고 있는 것입니다. 4절에서 보는 바와 같이 오직 하나님께서 의롭다고 심판하실 때에만 자신의 죄가 순전해질 수 있다는 것을 시편 저자는 잘 알고 있는 것입니다. 주님, 당신께서 저의 심판장이실 텐데 오직 당신께서 저를 의롭다 하신다면 저의 죄가 맑게 될 것입니다. 제가 순전하게 될 것입니다. 자, 다윗은 무엇을 근거로 이렇게 간구하고 있습니까? 주님, 제가 이토록 죄악으로 오염되어 있고 제가 이토록 죄 가운데 거하는데 저를 씻어주소서. 주님께서 왜? 라고 질문하신다면 그 근거가 무엇입니까? 아, 주님, 제가 그래도 이스라엘의 왕 아닙니까? 주님, 제가 그래도 지금까지 의롭게 살지 않았습니까? 지금까지 저희들이 살펴본 참회 시에서 단 한 번도 다윗은 그것을 근거로 이야기하지 않았습니다. 저의 선한 행실과 공로 이야기하지 않았습니다. 참회 시에서 다윗의 강구는 늘 어디에 근거합니까? 누구의 의로우심입니까? 하나님의 의로우심 것입니다. 하나님의 변하지 않는 사랑, 하나님의 신실하심에 근거하여 다윗은 강구하였습니다. 그리고 오늘도 그것은 1절에서 표현되어 있습니다. 하나님이여 주의 인자하심을 따라 내게 은혜를 베푸시며 주의 많은 긍휼을 따라 내 죄악을 지워주소서. 저는 그것을 감당할 공로, 어떤 것도 없는, 자격도 없는 자이옵니다만 주님께서 주님의 신실하심으로 저를 고쳐주소서라고 다윗은 이야기하고 있는 것입니다. 이쯤 되면 저희들이 약간 의아하게 생각할 수 있습니다. 왜냐? 다윗의 요구가 어떻게 보면 불합리하고 마치 편애에 하는 것처럼 보이기 때문입니다. 아니, 다윗처럼 그렇게 공개적으로 큰 죄를 짓고도 어떻게 저렇게 뻔뻔하게 하나님의 신실하심에 기대어 자신을 용서해달라고 이야기할 수 있습니까? 아, 더 벌 받아야 되지 않겠습니까? 더 벌 받아야 하지 않겠습니까? 라고 생각할 수 있는 것입니다. 아, 정말 불공평하네요. 왜 다윗만 그렇게 봐주십니까? 라고 생각할 수 있는 것입니다. 하지만 그것이 불공평하다고 느끼는 것은 자신이 아무런 죄가 없다고, 자신에게는 구원의 필요성이 없다고 느낄 때에 그러합니다. 다시 말하자면 자기는 의롭게 잘 살고 있는데 옆에서 자신보다 못난 사람이, 자신보다 더 죄악을 많이 지은 것 같은 사람이 하나님께서 그 죄를 사해 주셨을 때는 그 불공평한 마음이 드는 것입니다. 그런 자들을 향하여 예수님께서는 외식하는 자들이라고 얘기하였습니다. 왜 그렇죠? 제가 말씀드렸지 않습니까? 하나님의 눈은 사람의 눈과 다릅니다. 하나님 눈앞에서는 어느 누구도 의인이 없고 모두가 죄인인 것입니다. 옆에 있는 나보다 못나 보이는 그 사람, 나보다 죄를 더 많이 지은 그 사람도 하나님의 은혜가 필요하고 저 자신도 하나님의 은혜가 없이는 살 수가 없는 것입니다. 그것을 깨닫지 못하면 하나님께서 불공평하시고 하나님께서 편애하신다고 느낄 수 있는 것입니다. 하지만 모든 인생이 동일하게 하나님 앞에서 죄인이고 하나님의 은혜와 긍휼 없이는 살 수 없다는 것을 인정하신다면 모든 것이 은혜요 긍휼인 것입니다. 오늘 시편에서 다윗은 자신의 죄악을 깨닫고 주님 앞에 나아가서 자신의 죄 용서를 간구하고 자신의 구원을 간구드립니다. 그리고 나서 다윗은 은혜로 용서받고 구원받은 상태를 자세하게 묘사하고 있습니다. 그것이 10절과 11절입니다. 9절에 내 모든 죄악을 지워주소서. 그렇게 된다면 10절, 11절입니다. 하나님이여 내 속에 정한 마음을 창조하시고 내 안에 정직한 영을 새롭게 하소서. 나를 주 앞에서 쫓아내지 마시며 주의 성령을 내게서 거두지 마소서. 자, 이 은혜로 회복을 받은 증거는 바로 성령의 존재입니다. 그 사람 가운데 하나님의 영이 거하고 있다는 사실이 바로 회복의 증거가 되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영이 그 사람 가운데 있으면 어떤 일이 일어납니까? 10절, 그 사람은 날마다 새로워집니다. 내 마음의 청한 마음, 깨끗한 마음을 창조하시고 내 안에 정직한 영을 새롭게 하소서. 그리고 12절, 주의 구원의 즐거움이 회복되게 하소서. 자, 여러분, 이 새롭게 됨, 이 새롭게 되는 것은 단 한 번 일어나는 것일까요? 여러 번 일어나는 것일까요? 다시 질문하겠습니다. 새롭게 하여 주옵소서, 회복시켜 주옵소서라는 것은 단 한 번 있는 새롭게 됨, 단 한 번 있는 회복입니까? 계속 반복해서 일어나는 것입니까? 언젠 잘 모르실 땐 두 번째 거를 선택하시면 되겠습니다. 새롭게 하여 주시옵소서, 회복시켜 주시옵소서는 단 한 번 있을 그것을 이야기하는 것이 아니라 날마다 반복해서 여러 번. 언제까지일까요? 언제까지일까요? 주님 다시 오실 때까지, 아니면 저희들이 주님께로 가는 그날까지 끊임없이 반복되어야 할 일이 바로 이 새롭게 되는 것입니다. 단 한 번의 구원으로 우리의 모든 삶과 모습이 거룩하게 완성된다면 참 좋겠지만, 하나님께서는 성도로 하여금 거룩하게 되어가는 과정을 허락하셨습니다. 모든 성도로 하여금. 그것이 바로 성화의 길인 것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새롭게 되는 과정이 필요한 것입니다. 하나님의 영으로 회복되는 과정이 필요한 것입니다. 우리가 하나님을 믿고 구원을 받게 되어도 또 넘어질 수 있습니다. 넘어진 그 백성들을 하나님께서는 내치지 아니하시고 다시 자신의 품으로 불러일으키시고 또한 새롭게 하여 주시고 우리 안에 주의 구원의 즐거움을 회복시켜 주시는 것입니다. 또한 이 성령 하나님께서 우리 가운데 하시는 또 다른 일은 바로 우리에게 어떻게 살 것인지 알려주십니다. 12절, 자원하는 심령을 주사 나를 붙드소서라고 되어 있고, 또 6절에는 하나님께서 내게 지혜를 은밀히 가르치신다라고 되어 있습니다. 어떤 지혜입니까? 바로 우리로 하여금 어떻게 하나님의 언약 백성으로 살아야 할지 알려주시는 것입니다. 성령 하나님을 통하여서 우리 가운데 하나님의 계획을 알려주시고 하나님의 마음과 하나님의 뜻을 조명하여 주시는 것이 바로 성령 하나님이 하시는 일이신 것입니다. 그리고 그렇게 될 때 회복의 마지막 단계는 이렇게 성령에 의해 새롭게 되고 성령에 의해 붙들린 삶을 살게 되면 주님을 믿지 아니하는 자들이 주님께 돌아오게 된다고 하였습니다. 13절입니다. 그리하면 내가 범죄자에게 주의 도를 가르치리니 죄인들이 주께 돌아오리이다. 회복의 마지막 단계는 그 하나님의 영으로 날마다 새롭게 되어가는 그 사람을 보고 믿지 아니하는 자들, 하나님을 알지 못하는 자들이 하나님께 돌아오게 되는 것입니다. 여기서 말하는 주의 도가 무엇입니까? 바로 하나님의 언약적 신실하심과 관련이 있는 것입니다. 하나님께서는 자신과 관계를 맺으신 백성들을 끝까지 사랑하신다는 바로 그 교훈인 것입니다. 14절, 15절. 하나님이여, 나의 구원의 하나님이여, 피 흘린 죄에서 나를 건지소서. 그렇게 되면 내 혀가 주의 의를 높이 노래하리이다. 15절, 주여 내 입술을 열어주소서, 내 입이 주를 찬송하여 전파하리이다. 어떤 것을 전파합니까? 그 구원의 기쁨, 날마다 새롭게 되는 그 기쁜 감격, 그것을 증거하는 것입니다. 다른 것이 아니라. 자, 이것이 바로 시편 저자가 말하고 있는 회복인 것입니다. 회복. 저희들이 생각하는 회복과는 사뭇 다릅니다. 오늘 시편 저자가 시편 51편에서 말하는 회복의 중심이 어디에 있는지 한번 잘 살펴보시기 바랍니다. 6절입니다. 주께서는 중심이 진실함을 원하시오니 10절 내 속에 정한 마음을 허락하여 주옵소서. 내 안에. 그렇죠? 이런 표현들은 무엇을 말합니까? 진정한 회복, 하나님께서 원하시는 회복은 바로 그 사람 안에 있다는 것입니다. 그 사람의 중심, 그 사람의 마음, 그 사람의 속. 바로 이것을 위하여 다윗은 간구하고 있고 바로 이 회복을 하나님께서는 원하시고 계시다고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리고 이 교훈은, 이 회복에 대한 교훈은 다시 한번 16절, 17절에서 강조되고 있습니다. 16절과 17절을 한 목소리로 읽도록 하겠습니다. 주께서는 제사를 기뻐하지 아니하시나니 그렇지 아니하면 내가 드렸을 것이라. 주는 번제를 기뻐하지 아니하시나이다. 하나님께서 구하시는 제사는 상한 심령이라. 하나님이여 상하고 통회하는 마음을 주께서 멸시하시지 아니하시리이다. 저 16절에서 주께서는 제사를 기뻐하지 아니하시고 번제를 기뻐하지 아니하신다라고 되어 있습니다. 저희 이것은 이제 구약 시대의 제사 제도의 표현들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저희들은 그게 크게 와닿지 않습니다. 저희들은 제사를 지내지 않기 때문에. 그러나 구약에서 이 제사 제도야말로 인간이 하나님께 드릴 수 있는 유일한 예배의 수단이었습니다. 그것은 하나님께서 자신의 백성들에게 명하신 이렇게 나를 섬기도록 하라라는 모습이었던 것입니다. 다시 말하자면 이 16절의 말씀을 현재 우리의 문맥에 바꿔 설명하자면 이렇게 설명할 수 있습니다. 주님께서는 우리의 예배를 기뻐하지 아니하십니다. 주님께서는 예배 중 올려드리는 우리의 기도와 찬송을 기뻐하지 아니하십니다. 그렇죠? 아까랑 사뭇 여러분들의 반응이 다른 것 같습니다. 그렇죠? 충격적이죠. 하나님께서는 우리들의 예배를 기뻐하지 아니하십니다. 하나님은 우리의 찬송과 우리의 기도를 기뻐하지 아니하십니다. 충격 아닙니까? 이것을 통해서 하나님을 예배하고 이것을 통해서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고 그렇게 생각을 했는데 오늘 시편 저자는 그것이 아니라고 이야기하고 있는 것입니다. 왜 그렇습니까? 그 제사 드리는 행위 자체가 중요한 것이 아니라 바로 어떤 마음을 가지고 그 제사를 드리냐가 중요하다 그 말입니다. 다시 말하자면 예배를 드리는 그 예배 행위가 중요한 것이 아니라 어떠한 마음을 가지고 어떠한 심령을 가지고 주님 앞에 나와 예배를 드리냐 그것이 중요하다는 말씀인 것입니다. 어떤 마음입니까? 주님께서 기뻐하시는 마음은 어떠한 마음입니까? 17절 바로 상한 심령인 것입니다. 상한 심령, 깨어지고 부서진 그 마음. 그래서 주님 앞에 울면서 통회하면서 나가는 바로 그 마음을 하나님께서는 기쁘시게 받으신다는 것입니다. 우리는 흔히 하나님 앞에 나아갈 때, 하나님께 예배 드릴 때는 완벽한 마음, 정결한 마음을 가지고 하나님께 나아가야 된다고 생각할 수 있습니다. 그것은 불가능합니다. 오직 자신의 철저한 무능력함, 자신의 죄된 모습을 깨닫고 엎드려서 주님께 은혜와 긍휼을 간구하면서 나아갈 때 그 모습을 하나님께서는 가장 기쁘시게 받으신다는 것입니다. 통회하는 마음. 시편 51편의 마지막 그것은 아주 영광스러운 모습입니다. 18절, 19절. 주의 은택으로 시온의 선을 행하시고 예루살렘 성을 쌓으소서. 시온은 하나님의 백성이 거하는 곳이고 하나님의 백성을 향하는 가리키는 표현입니다. 다시 그럼 주의 은택으로 주님의 사랑하는 백성들에게 선을 행하시고 예루살렘 성을 쌓으소서. 그때 주께서 의로운 제사와 번제와 온전한 번제를 기뻐하시리니 그때 그들이 수소를 주의 제단에 드리리이다. 이렇게 기도할 수 있습니다. 주님! 예루살렘 성을 다시 쌓으소서. 주님! 허물어진 주님의 제단을 회복하여 주옵소서. 그렇게 기도할 수 있고 그렇게 회복을 간구할 수 있습니다만 만약 새롭게 세워진 그 성 안에서 새롭게 완성된 그 제단 위에서 드려지는 제사가 상하고 통회하는 심령이 아니라면 어찌 그것을 참된 회복이라 볼 수 있습니까? 참된 회복은 마음입니다. 참된 회복은 심령인 것입니다. 예루살렘 성을 쌓는 것. 그리하여 주의 제단에 다시금 수소를 드리고 제사와 번제를 드리는 것. 그 회복을 위하여 주야로 기도하고 간절히 간구할 수 있습니다. 그렇지만 저희들이 더 집중해야 하는 것은 저희들이 더 마음을 써야 하는 부분은 바로 그 세워진 제단 위에서 다시 세워진 그 성벽 안에서 주님께 제사를 드릴 때 주님께 예배를 드릴 때 그 마음 어떠한 마음으로 주님께 나아가게 되길 바로 그 부분에 대해서 저희들이 간절히 기도해야 할 것입니다. 마찬가지로 우리가 교회의 회복 예배의 회복을 위해서 간구하고 기도할 때 그 가운데서 마땅히 회복되어야 할 가장 중요한 중심 바로 우리의 마음을 위해서도 간절히 기도해야 하겠습니다. 아무쪼록 서울교회 가운데 참된 회복이 속히 이루어지고 또한 우리 남은 생애 가운데서 날마다 주님 닮아가는 성화의 과정을 잘 감당하신 저와 여러분들이 되시길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드립니다.